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금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이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통과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은 국가의 중추인 필수 노동자, 이 나라를 건설하고 일하는 사람들, 나라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국민에게 싸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주 300달러의 실업급여를 9월 6일까지 연장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유혈사태를 촉발한 미얀마 군부 지도자 가족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2일 성명에서 쿠데타의 핵심 인물인 미나웅 훌라인 미얀마 최고사령관의 성인 아들 2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재무부는 훌라인 최고사령관의 가족이 운영하는 현지 제약회사 등 6곳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미얀마 군부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해군 구축함이 11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칠함대는 이날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인 존 피남이 통상작전의 일환으로 타이완 해협을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계속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항해는 중국이 미군계 항해에도 홍콩 선거제 개편을 강행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필립 데이비든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6년 안에 중국이 타이완의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쯤 팬데믹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10일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의 화상 기자회견에서 현재 백신 접종 수준을 보면 미국이 8월 말이나 9월 초쯤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 국민의 70%에서 85%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 면역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중국이 도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11일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연대라는 진정한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 이 제안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IOC가 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백신 물량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국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올림픽 참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백신 제공은 IOC와 중국이 맺은 백신 협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 반군의 최근 원유시설 공격과 관련해 국가 역량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억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외무장관은 10일 리야드를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걸프 지역 아랍 국가 아랍에미리트 첫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11일 성명에서 요르단과의 항공기 영공 통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아랍에미리트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요르단이 네타냐후 총리의 항공기 영공 진입을 뒤늦게 허용했다면서도 일정에 차질이 생겨 이번 계획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를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감염 1억 1,500여만 명, 사망 250여만 명.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희생은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 족제비, 밍크, 사자, 호랑이 등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고요. 이 동물들 사이의 전파로 멸종위기 동물들도 바이러스의 피해를 비켜갈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동물원에 있는 오랑우탄과 보노보, 그 침팬치 등 동물 9마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장류 동물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동안 개나 고양이, 밍크를 대상으로 동물 전용 코로나 백신을 시험해오던 미국의 반려동물 제약회사 조에티스가 그 대상을 영장류로 확대한 것인데요. 올해 초 이 동물원에서는 기침을 시작한 고릴라 두 마리가 검사 후에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여섯 마리가 추가로 감염되면서 멸종위기 동물들의 존립 우려가 깊어졌는데 이번에 감염됐던 고릴라들은 건강하게 회복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지난 94년에 유인원으로는 처음으로 심장 수술을 받았던 오랑우탄 한 마리를 포함해 오랑우탄 네 마리, 침팬치 다섯 마리의 코로나 백신 접종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자, 이미 2차 접종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샌디에고 동물원의 영장류들은 지금까지 별 이상 반응 없이 좋은 상태고요. 조만간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형성됐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가 보고서를 내놓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사망사건, 그 전개 과정과 보고서 내용, 논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3월 6일 토요일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그리고 함경북부 일부 지역은 맑겠지만 함경남도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 내립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3cm 정도, 비는 5에서 15c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삼전이 영하 23도로 가장 낮겠고 개성은 영상 2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기온은 남서쪽이 오르고 남동쪽은 내려갑니다. 삼전이 영상 3도, 해주 개성 사리원은 영상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5에서 4m로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3.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도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하 2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영상 8도까지 오르겠고 신의주는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개성 영상 2도에서 10도입니다. 원산 영하 2도에서 0도, 함흥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입니다. 청진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또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공론화했는데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얀마 군부가 미국 은행에 예치했던 돈 10억 달러를 인출하려다 실패했다는 소식, 또 일본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이 실패했다고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주장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소식 알려주실까요?
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14차 전체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국은 전날 일종의 국가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정협 개막에 이어서 국회격인 전인대 전체회의를 시작하면서 약 일주일간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전인대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총리가 이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한 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는데요. 리 커창 총리는 이날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중국이 이런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인대 개막 전까지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6% 이상이라는 이렇게 목표치를 내놓자 중국이 경제 회복 또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주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경제기관들도 각 나라의 또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 이런 기관들이 제시하는 수치하고요. 중국의 올해 경제 전망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국제통화기금 IMF나 세계은행 등은 올해 중국이 8%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8.1%, 세계은행은 7.9%로 잡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시한 이 목표치가 오히려 이런 공통된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3%에 그쳤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였는데요.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경제국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네. 자,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 문제 다룰지도 주요 관심사였는데 중국 지도부가 아예 공식화했다고요?
네. 전인대 대변인이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전인대에 상정된 주요 의제에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초안 심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중앙정부는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도 개막식 연설에서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거듭 강조하면서 홍콩 선거제의 허점으로 반대파들이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고 외세의 개입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홍콩의 선거제도가 바뀔까요?
중국이 초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질할지 알려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왕천 부위원장은 앞으로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기업인들 그리고 친중국 인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왕천 부위원장은 또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는 홍콩 특색의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리 커창 총리도 특히 외세 개입 문제를 비판했다면서요?
네, 리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개입하는 걸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탈관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중국은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 나라 두 체제 원칙을 수호할 것이고 양안 간의 평화로운 발전 그리고 중국의 재통일에 전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국방 예산 발표도 있었습니까?
네, 올해 중국은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6.8% 올리기로 했습니다. 1조 4천억 위안, 미국 돈으로는 약 2,100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네, 자, 중국은 매년 국방 예산을 꽤 올리고 있죠.
네, 하지만 증가폭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2015년까지는 두 자릿수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7.6%로 내려선 이래 계속 한 자리 증가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여파가 아주 컸었는데 지난해 국방 예산 어땠습니까?
네, 6.6%였습니다. 최근 30년 새 가장 낮게 잡은 거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오면서 국방 예산 증가율도 높아질 걸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아주 소폭 늘리면서 2년 연속 6%대를 유지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미국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다가 실패했다는 소식이죠?
네, 로이터 통신이 미국 정부 관리 등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초에 미국에 예치한 자금 10억 달러를 인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예, 지난달 초면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가 되는 거죠?
네, 지난달 4일입니다. 당시 미얀마 군부는 뉴욕 연방준비제도은행에 미얀마 중앙은행의 명의로 예치돼 있던 10억 달러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미국 당국이 이를 포착하고 즉시 자산을 동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미얀마 중앙은행이 예치한 자금이라면 이게 미얀마 정부 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뉴욕 연준은행에는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해외 결제 등의 편의를 위해 예치한 외국 자산이 있는데요. 미얀마 중앙은행도 뉴욕 연준은행에 자산을 예치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욕 연준은행의 설명이 궁금한데요.
네, 뉴욕 연준은행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은행 내역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면서 답변을 거부했고요. 미국 재무부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미국 재무부가 지금 미얀마 군부에 제재를 가하고 있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0일에 미얀마 군부에 신속한 제재를 허용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다음 날에 재무부가 미나홍 플라잉 최고사령관, 민슈의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전현직 군장성 10명, 그리고 군과 연계된 보석 관련 기업 3곳에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가 추가로 미얀마 제재에 나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3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얀마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를 섬뜩하고 끔찍한 폭력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날인 4일 상무부가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등 미얀마 정부 부처 2곳, 그리고 미얀마 국방부와 관련된 기업 2곳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네, 제재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 기업들은 이들 기관,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때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수출 규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얀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5일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거리를 가득 메우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군부의 유혈 진압도 더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만달레이시에서는 5일 또 한 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희생자가 목에 총을 맞았다고 전했는데요. 현지 의사는 로이터통신에 사망자가 25살가량의 남성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망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10명이 넘습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전역에서 경찰의 발포로 최소한 18명이 사망했고요. 지난 3일에도 적어도 38명이 목숨을 잃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매체와 소셜미디어에는 희생자가 이보다 더 많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미얀마 사태를 논의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 실패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최근에 공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몹시 어려운 구역을 제외하고 특별재염구역 SDA에서 대부분 방사능 오염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특별재염구역에서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지진이 있었던 게 10년 전이죠?
네, 맞습니다.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일대에 규모 9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쓰나미가 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원자로가 폭발했었습니다.
네,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그 방사성 물질이 주변 지역을 오염시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일본 정부는 이 특별 재염 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이 재염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이 재염 작업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됐던 겁니까?
네, 일본 환경성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면요. 주거 지역 내 방사능 수준이 평균 76%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특별재염구역 안에서 평균 15% 정도만 방사능 오염이 제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후쿠시마 현 남이시 같은 경우는 10% 정도만 재염됐다고 그린피스는 설명했습니다.
네, 그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재염 작업이 더딘 이유가 뭘까요?
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에 산이 많은 게 이 재염 작업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재염이 덜 됐다라는 그린피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지에서는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높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10년 동안 현지에서 이 방사능 수치를 조사해 보면 지속해서 측정 수치가 정부의 목표치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다시 주민들에게 개방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설명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면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이 기준 수치 이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그린피스는 오염 상태가 많은 지역에서 그대로라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주민 건강 또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주민들이 복귀하는 거 점차 허용하고 있는 거죠?
네. 10년 전에 사고가 나자 일본 정부 명령으로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 16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났는데요. 그러다 2014년 이후에 일본 정부가 주민들이 복귀하는 걸 점차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 3만 6천 명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린피스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건 뭡니까?
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에 주민 복귀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이 방사능 제염 작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총액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 입법 논의가 상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표결할 전망인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의사당 일대의 방위군 배치를 연장시켜달라고 의회 경찰국이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급증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 상원에서 추가 부양책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총액 1조 9천억 달러 규모 이 코로나 피해 보전 부양 법안을 놓고 상원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상원은 4일 이 법안 토론 개시 여부를 표결에 붙여서 찬성 51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했습니다.
네, 토론 시작 여부를 놓고도 찬반 의견이 아주 팽팽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 50명은 전원 찬성했고요. 공화당 50명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 상원 의장직을 맡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해서 51대 50으로 통과된 겁니다.
네, 공화당에서 법안에 관해서 토론조차 반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네, 코로나 사태와 관련 없는 항목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 때문에 총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공화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2조 달러 가까운 나라 빚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이날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그 법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좀 알아야겠다면서 법안 전체 내용을 낭독하도록 회의장에서 요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안 낭독이 진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원 사무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전체 628쪽에 달하는 법안을 읽어내려갔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화당이 지연술책을 쓰는 게 아니냐고 민주당 측이 비판했습니다. 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런 절차가 불가피한 부양한 처리를 지연시킬 뿐이라면서 얼마나 오래 걸리든 이번 주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원이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만약에 상원에서 이 표결 최종 표결을 통과하면은 그대로 부양책이 실시가 되는 겁니까?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원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고요. 그러고 나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부양책 실시가 확정이 됩니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법안을 가결하면 그대로 승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원을 통과를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네, 앞서 하원에서 부양 법안이 통과를 했었는데 이번에 상원에서 논의를 개시한 법안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같습니다만 일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부터 살펴보면요. 가계 현금 지급 항목과 최저임금 인상 두 가지 항목인데요. 가계 현금 지급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한테 1인당 최고 1,400달러씩 국가에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하원에서는 그 대상자를 연간 소득 10만 달러인 사람까지 정했었는데요. 상원에서는 대상자 규모를 줄였습니다. 연소득 상한선을 8만 달러까지로 잡았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 항목도 있었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에는 현행 시간당 7달러 50센트인 연방 최저임금을 오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15달러까지 올리는 항목이 포함됐었는데요. 상원 사무처 측이 이 최저임금 인상 항목은 예산안건에서 다룰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상원에서 다루는 부양법안에는 이 최저임금 인상 항목이 빠졌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사항 외에도 경기 부양법안의 골격이 뭔지 살펴보시죠.
네. 이 실업수당 추가 지급 연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그리고 등교 수업 재개를 위한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실업수당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민주당 측이 강조하는데요. 주정부 지원 사항과 별도로 매주 300달러씩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사업이 오는 14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400달러로 높여서 8월 29일까지 지급하도록 이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에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고 하셨죠? 그럼 민주당은 입장이 뭡니까?
네, 투자를 늘리는 게 이 적자 상황에서 현명한 재정 투자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을 시행해서 정부 부채가 늘더라도 그만큼 시중에 돈이 들게 되면 경제 성장을 자극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따라서 백악관 측은 대규모 투자 사업 논의를 의회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투자 사업을 논의하고 있을까요?
네, 사회 기관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소속 민주공화당 의원들과 만났는데요.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 측이 발표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도로와 교량, 수도시설, 학교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의사당 일대에 방위군 배치를 연장해달라고 의회 경찰국이 요청했다고요?
네, 의사당 일대의 보안 위협이 지속함에 따라서 방위군 배치를 60일간 연장해달라고 의회경찰국이 군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BOA에 밝혔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앞서 이 방위군 병력이 필요한 시간만큼 오래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의사당에 방위군 병력이 얼마나 배치가 돼 있습니까?
네, 한 5천여 명의 장병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했던 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에 이 방위군 병력이 의사당 본관과 주변 지역 등의 경비 경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때 2만 명도 넘었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네, 언제까지 활동을 할 예정일까요?
네, 오늘 12일이 활동 마감 시한인데요. 이번에 의회경찰국이 60일 연장을 요청했으니까 5월 중순까지는 방위군 병력이 머물러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의사당 일대 지금 보안 위협이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극렬 세력이 의사당을 다시 습격할 거라는 정보가 잇따랐습니다. 이 민병대까지 조직해서 4일을 활동일로 잡았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됐는데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취임할 것이라는 음모론을 일부 극우 세력이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원이 이날 4일 회의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당국이 경계를 강화했는데요. 별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회를 다시 공격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렇습니다. 이 정보당국의 그와 관련한 첩보가 꾸준히 수집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의회 연설을 하는 날에 맞춰서 의사당을 폭발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요가난다 핀먼 의회경찰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5일 하원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의회경찰국은 성명을 통해서 의사당과 의회 구성원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의원들도 그 병력 배치를 연장하는 데 동의합니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방위군 장병들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줬지만 의사당 경비를 하는 게 이 방위군 장병들이 영원히 할 일은 아니다라고 엘리사 슬라킨 하원의원이 4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앞으로 몇 주 안에 병력 배치를 줄여나갈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슬라킨 의원은 국방부 차관보 직무대행을 지냈고요. 중앙정보국 CIA에서 정보분석가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당이 자체적으로 경비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의 안전을 방위군한테 의지할 수는 없다고 슬라킨 의원이 이날 AP통신에 밝혔는데요. 병력 배치와 함께 철조망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 요새 같은 경계 상황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로 일부 의원들이 이런 의사당 보안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병력 배치 연장 요청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와 배경을 의원들한테 좀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4일로 예측됐던 의사당 공격에 관한 우려,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이제 별일이 없었으니까 해소가 된 겁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보안 위협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티머시 블러짓 하원 경비조장 직무대행이 앞서 의원들에게 통보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도로가 많이 한산해져 있습니다. 각종 봉쇄 조처로 사람들의 이동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더 늘었다고 하죠?
네.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약 4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인 미국 안전협회 NSC가 4일 연례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사망자 외에 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480만 명에 달했다고 보고서에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수치를 거리 비율로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거리 비율로 보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1억 마일당 사망률이 24%에 달했는데요. 이 안전협회가 지난 1923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1억 마일은 1억 6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사람들의 이동은 이렇게 크게 줄었는데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더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네, 부주의 운전을 그 이유로 보고서에 꼽았습니다. 미국 안전협회의 켄 콜로시 통계 담당자는 지난해 미국인의 운전 거리가 13%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도로가 한산해지면서 운전자들이 좀 안전운전에 소홀해진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부주의한 운전에도 얘기하자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초기 자료를 보면 이 교통사고 사망의 주된 원인은 과속이라고 이 콜로시 씨가 설명했습니다. 또 중상자들을 다루는 트라우마 센터를 찾은 교통사고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음주 또는 이 오피오이드 같은 약물 복용을 한 운전자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예.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안정이 됐다고 할까요? 거리에서 차가 점점 늘어나는 게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교통량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다고들 보는데요. 하지만 운전자들이 여전히 부주의한 운전 습관을 보이는 게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이 미네소타주 공공안전국의 마이클 헨슨 교통안전국장은 AP통신에 현재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좀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미네소타주 상황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미네소타주는 지난해 봄 내려진 봉쇄령 때문에 교통량이 60% 가까이 감소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교통사고나 사망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이 교통사고는 좀 줄어든 반면에 사망자는 또 급증했다고 헨슨 국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네소타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교통량이 적어지면서 더 많은 차로를 이용하게 된 도로 상황을 일부 운전자가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앞서 과속이 교통사고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셨죠. 실제로 과속이 얼마나 늘어났다고 합니까?
네. 코로나 사태 초기인 작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미네소타주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두 배나 많았던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시속 160km 이상의 과속 운전자들에게 발부한 이 과속 위반, 이 교통 딱지가 500건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1000건이 넘었다고 헨슨 국장이 밝혔습니다.
시속 160km요. 야, 이런 상황을 개선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교통법규의 공정한 집행, 또 사회기반 시설 개선, 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운전을 금지할 것을 이 보고서에서 촉구했습니다. 또한 도로 형태에 맞게 속도 제한 기준을 더 낮추고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법안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4일 나온 보고서가 예비 보고서라고 하셨죠. 그럼 최종 수치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까?
네, 안전협회 측은 이번 보고서가 최종본은 아니지만 매년 예비 보고서와 최종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측도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발표하는데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년 연속 줄어들었지만 2020년에는 과속이나 약물 또는 음주운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사망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수준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자말 카쇼기 씨 사건의 전개 과정과 미국 정부의 보고서 그리고 논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자말 카쇼기는 누구?
자말 카쇼기 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저명한 언론인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자란 그는 미국으로 유학과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뒤 사우디 언론사에 들어가 아프가니스탄과 알제리, 쿠웨이트 등 중동 각지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나중에 9.11 테러 사건의 주범이 되는 오사마 빈 라덴 등 알카에다 지도급 인사들과 인터뷰를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 비판적이었던 그는 2017년에 미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지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살만 국왕과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등 사우디 왕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카쇼기 씨는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요. 그러면서 더욱 사우디 왕실에 미움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쇼기 씨는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는 당시 결혼 관련 서류가 필요해 사우디 영사관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영사관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자 약혼녀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카쇼기 씨의 시신은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피살.
사건 발생 얼마 후 터키 당국은 카쇼기 씨가 사우디 영사관 안에서 엽기적으로 살해됐고 시신도 훼손된 것 같다는 초동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부 터키 언론은 사우디 왕실이 암살단을 보내서 카쇼기 씨를 참혹하게 살해했고 이를 유추할 만한 음성 파일과 동영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새벽에 터키에 입국한 일단의 사우디 남성들이 사우디 왕실과 관련이 있다면서 사건 배후로 사우디 왕실의 실세인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카쇼기 씨의 끔찍한 죽음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카쇼기 씨가 자기 발로 영사관을 떠났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카쇼기 씨가 타살됐음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속속 나오자 뒤늦게 카쇼기 씨의 사망을 인정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그러나 카쇼기 씨가 사우디 왕실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살해됐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와는 절대로 무관하며 왕세자 측근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비판 속에 사우디 검찰은 관련 책임자 1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고 대부분은 징역 7년에서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하고 대규모 무기 판매를 성사시키는 등 중동의 전통적인 맹방인 사우디와의 관계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With that being said, Saudi Arabia has been a very important ally of ours in the Middle East. He spent a lot of time with the Crown Princ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디 왕실이 사건의 배후라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빈살만 왕세자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미국 정계에서도 카쇼기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이끌던 진아 에스페 국장이 비공개리에 터키를 급히 방문했습니다. 이후 CIA는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고 헤스펠 당시 CIA 국장은 상원에서 조사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CIA가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확신으로 카쇼기 씨 살인사건에 빈살만 왕세자가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CIA가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재임 기간 내내 카쇼기 씨 관련 보고서를 비밀로 덮어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보고서 공개.
지난 2월 25일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카쇼기 씨 살해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의 일이었는데요. 국가정보국장실은 네 쪽짜리 이 보고서에서 빈살마 왕세자가 카쇼기 씨의 납치 또는 살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빈살마 왕세자가 2017년부터 사우디 정보기관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살마 왕세자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카쇼기 씨 살인사건에 연루된 21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와 논란.
미국 국무부는 국가정보국장실의 보고서가 공개된 다음 날 카쇼기 씨 살해 사건에 연루됐거나 해외에서 사우디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탄압한 사우디인 76명에 대해서 비자 제한 조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빈살마 왕세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그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카쇼기 씨 살해 사건의 직접 책임자인 빈살마 왕세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가 동맹관계인 국가의 지도자를 직접 제재한 전례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Going after the network responsible for these actions is the best way to prevent a crime like this from ever happening again.
그러면서 과거보다는 미래 관계에 집중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우디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는 미국 정부의 보고서가 잘못된 정보와 결론을 내렸다며 일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나서서 빈살마 왕세자를 제재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톰 멜리나우스키 하원 의원과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이 빈살마 왕세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요.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도 빈살마 왕세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소속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장래 민주당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최근 성추행 의혹으로 낙마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쿠오모 지사는 1957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정치 명문가로 꼽힙니다. 지난 2015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마리오 쿠오모 씨는 1983년부터 1994년까지 뉴욕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인 앤드루도 대를 이어 뉴욕 주지사가 되면서 그의 집안은 민주당 안에서 케네디 가문 이후 가장 주목받는 집안이 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동생인 크리스 쿠오모 씨는 뉴스 전문 방송인 CNN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미국 뉴욕 알버니의 법률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또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정치를 익혔습니다. 이후 1993년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차관보가 됐고 4년 뒤인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는 이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뉴욕주 법무장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는데요. 곧이어서 2010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 뒤로 두 차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특히 지난해 뉴욕주로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선보여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요양원 내 사망자 수를 모두 보고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면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코모 주지사가 이런 논란을 극복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에 대해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하이 가이즈,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게 아직도 할로윈 영화인지 크리스마스 영화인지 헷갈리는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함께 보시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매년 할로윈만 되면 바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1년 내내 할로윈 마을에서 할로윈을 더 무섭도록, 더 기괴하도록 연구하는 그들이 바로 주인공인데요. 이 마을의 지도자 잭 스켈링턴은 평생 할로윈만 즐겨야 하는데 무료함을 느끼던 도중 우연한 계기로 크리스마스 마을을 방문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그들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 잭은 할로윈 마을의 장난꾸러기 3인방에게 산타클로스를 납치해오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3인방의 대화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Birds of a Feather 함께 들어볼게요.
Kidnap Mr. Santa Claus?
I want to do it.
Let's draw straws.
Jack said we should work together.
Three of a kind.
Birds of a Feather, now and forever.
Three of a kind, birds of a feather, now and forever. 좀 빨랐는데 오늘의 표현 들으셨나요? Birds of a feather, birds, 새들, of a feather, 하나의 깃털에. 다시 말해서, birds of a feather means people who are similar in character, people who are of the same kind or nature. Birds of a feather 하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Those brothers are birds of a feather. 그 형제들은 서로 비슷비슷해, 성향이 비슷한 형제들이야. 그래서 유유상종,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모인다 라는 말이 있죠.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란 표현입니다. It means people of the same sort or interest will be found together. 산타를 납치해온 잭은 바라던 대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지만 평생 할로윈만 준비하던 그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명절인지도 잘 모르고 결국 하던 대로 하다가 크리스마스마저 공포스럽게 만들어버리는데요. 자신이 이 명절을 망쳤다는 생각에 크리스마스를 다시 산타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의 표현, birds of a feather, 한 번 더 들어볼게요.
Kidnap Mr. Santa Claus?
I want to do it.
Let's draw straws.
Jack said we should work together.
Three of a kind.
Birds of a feather, now and forever.
오늘의 표현은 birds of a feather였습니다. Thank you guys again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as always.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